오늘은 애통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뭐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마태복 5장을 잘 알려진 대로 팔복 그러죠? 근데 이 표현이 썩 그렇게 옳은 표현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서 팔복 그러긴 하는데, 팔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냐면, 여덟 가지 유형의 복이 있나 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이해를, 그런 종류의 인생들이 여덟 가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팔복은 사실 괄호 안에 묶어가지고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덟 개 덕목이 소개는 되지만 이것은 우리 한 인격과 성품 속에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적 순서예요. 여덟 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에 우리가 가난한 자의 심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가난함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마음이 비천한 거.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따라서 나는 파산맞은 존재와 같은 인격이구나. 이 내면을 자기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인격의 내면이 파산된 존재라는 사실 앞에 눈 떠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논리적 순서는 뭘까요?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순서지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없고 죄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20여일의 특세가 맞춰질 즈음에는 이 팔복을 좀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쭉 교독을 해볼까요? 1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연결고리를,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일관성을 갖고 있냐 하면, 저 사람은 화평한데 마음이 청결하진 않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의 덕목은 우리 한 성품 속에 회복되어야 될 논리적 순서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가 애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애통. 펜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뭐가 애통일까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재밌는 분석을 하나 해냈어요. 애통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선 그러면 애통이 아닌 것부터 한번 걸러내보자. 그러면 진짜 애통이 남을 것 아니냐 해서 위조된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가지를 분석을 했더군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조된 애통 중에 첫 번째 애통이 절망, 자기 절망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로 꼽자면 유다죠.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걸 깨닫고 그는 성경적인 애통을 했다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기 절망을 해요. 자기 절망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난 틀렸어. 끝났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제 자기 절망인데 이걸 첫 번째 위조된 애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조된 애통은 위선이죠. 위선의 눈물. 대표적인 인물을 사울로 꼽았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계속 평생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때마다 후회를 하고 또 눈물을 흘려요. 그럼 다시 그곳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선된 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억지스러운 애통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인이죠. 내 죄가가 너무 과중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도 과장이 되고 눈물도 과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감정이란 놈은 우리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속입니다. 자꾸.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감정에 기초하면 안 돼요. 신앙의 기초는 진리와 사실 위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자꾸 우리를 과장시키고 속여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좀 악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종교입니다. 항상 종교는 그래서 과열이 되고 과장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의를 위해서.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 같은 경우는 내 죄벌이 너무 과중하오니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과장이죠. 억지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식의 애통이 있다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거기 흉하다는 말이 거짓 위선된 눈물을 흘린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거지로 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존재다라는 것을 종교적으로 과잉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한 선상 안에 사실 다 있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녹아져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헛된 애통. 헛된 애통이 뭘까요? 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먹던 과자를 형이 탁 채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은 마루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그 과자 쪼가리 때문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헛된 애통이라 그럽니다. 헛된 애통.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앞뒤가 사실은 썩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현대사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과 웃음을 줄까를 골몰하죠. 그래서 요즘은 웃음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똑같은 캐릭터와 스펙을 가졌다면 이왕이면 휴머가 있는 사람을 선호하죠. 그래서 개그맨들의 가치가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유머 코드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창 없는 방에 앉아서 공기가 썩는 것 같죠. 그렇죠? 가능하면 유머 코드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건 또 훈련한다고 되는 게 억지로 하다가 또 더 망가지죠. 예. 과연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의 코드와 맞지 않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여기 펜테스라는 말은 어떤 애통을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슬픈 장면을 보거나 현장을 보고 갖는 애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소개를 할게요. 야곱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들들이 갖고 온 것을 봅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야곱은 깜쪽같이 속고 요셉을 죽은 줄로 믿어요. 그때 요셉이 드러낸 반응이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때 쓴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이 슬픔을 애통을 표시할 때 무려 아홉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펜테스라는 이 단어는 가장 혹독한 슬픔을 얘기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슬픔. 저도 이제 죽음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의 현장은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누구나 한 번씩은 가야 되는 순리적인 길이니까 슬프긴 하나 감당할 만해요. 근데 정말 못 보겠는 것이 자식을 앞세우고 가슴에 묻을 때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슬픔을 함께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많은 이거 어머니가 반 미치더라고요. 그 외아들인데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실려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의식이 없죠. 근데 그 응급실 앞에서 그 미치는 어머니를 봤어요. 결국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반 정신 나간 상태로 사시더라고요. 뭐 딱 해서 볼 수가 없죠. 이 가운데도 그런 슬픔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타자가 유통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슬픔이 마치질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된 건데 우린 자꾸 그만해라 그러죠. 그만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그만큼 자식을 가슴에 묻은 상처는 참 감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가슴에 묻고 애통했다 했을 때 그 애통이에요. 또 하나의 애통은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가장 복음적인 애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애통과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나 꺼냅니다. 왕이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 많은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난한 농부가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 옆집에 가난한 농부의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윗이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선이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이런 못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여야죠.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가 당신이니이다. 바로 그가 당신이니이다.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져요. 뭘 알았죠? 내가 절망적인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6편에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울었던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시를 써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수많은 밤을 겪어낸 겁니다. 그 애통 끝에 다다른 진리의 세계는 뭐냐 하면, 아, 인간은 여지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간은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다윗이 그 구원의 열쇠를 애통을 통해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애통의 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에요. 근데 이 애통을 통해서 수많은 회복과 생명이 일어납니다. 애통이 전제되지 않는 부흥은 없고 생명은 없어요. 몇 군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그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는 무너진 성터에 온 백성이 주저앉아서 폐허가 된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 터를 바라보면서 밤새 통곡을 해요. 그 통곡이 무슨 불씨가 되죠? 성전 재건의 불씨가 됩니다. 그 눈물이, 그 애통이 성전 재건의 불씨가 돼요. 또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이 통곡이 베드로의 회복을 알리는 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로 다시 복직이 되죠. 눈물이 전제되지 않는 회복과 생명은 없어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답이 없는 세상 앞에 앉아서 답이 없는 자기 인생을 던져놓고 절망에 앉아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전 존재를 건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역사의 새벽을 여는 생명을 한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렇게 태어납니다. 눈물을 뿌리며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시편 126편의 기자의 기록 아니에요?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도 평생을 어떻게 목회를 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목회했죠? 눈물의 목회였어요. 많이 울었어요. 혼자 남몰래 흘리는 영혼의 아픔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가슴앓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생명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슴앓이라 그래요. 영원한 가슴앓이. 많은 가슴앓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양떼를 돌보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목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길어요.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엔 희한하게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늘 울고 다닌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통곡하셨다 이런 기록은 있어도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웃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웃을 수가 없는 세상이었죠. 사실 정상적인 멘탈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동서남북 앞뒤 전후를 봐도 우리가 웃을 수가 없는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밖에는 앞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울면서 외길에 장례를 치르러 나오는데 그 뒤에 동립 사람들이 여인의 슬픔을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기에 같이 울면서 이 죽음의 행렬은 마을 밖 무덤으로 장례를 치르러 나갑니다. 울면서 가요. 근데 그 외길에 중앙 지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의 행렬을 만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관에 손을 대시사. 이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오직 생명의 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관에 손을 대시사. 법을 뛰어넘어서 그 울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 오직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울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저희가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의 별명 아닙니까? 성령님의 별명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부름을 받은 존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하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사 울지 말라. 그분만이 그 죽음을 이겨내고 여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므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눈물의 모든 상처를 닦아주시고 애통을 그쳐주시고 그 애통이 예수께로 들어가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두 주간의 특세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팔복의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팔복의 모습처럼 회복되게 하시며 또 은혜 가운데 주신 힘을 통해서 겨울 선교를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놓이게 하시고 눈물과 통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